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 탁월성을 히브리서는 계속 논증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이고 상징으로서의 성막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과 제사 제도 등의 모든 구약의 요소들을 다 등장시켜서 그리스도와 비교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결국 박해와 핍박과 회유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뿐이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11장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치열한 삶을 살아냈었는지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은 10장과 12장 사이에 삽입된 장입니다. 10장에서 12장으로 주제가 다시 연결되기 전에 그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해온 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어떤 증거와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믿음으로 그 주어진 삶을 감당해냈던 구약 속의 여러 인물들의 신뢰를 통해서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은 믿음의 주제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고 믿음의 성격을 세밀하게 정의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위인들의 역사를 철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음각한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동판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증언을 통해서 믿음은 곧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신자는 능히 어떤 삶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이다. 보이지 않는 사물들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 옛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는 아래에 확립하는 것, 아래에 서는 것이라는 의미로 기초 혹은 객관적 실체 혹은 확증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 휘포스타시스는 믿음의 그 대상이 막연하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그 대상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는 과정에 세월이 흘러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동안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형성되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보여지는 가치가 분명히 아니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믿음의 그 대상이 되는 존재는 그렇게 실제적이고 실체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막연하거나 의심스러운 어떤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실제적인 대상에 대해서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실체에 관해서 분명히 신뢰하고 있고, 아직 실제로 그 대상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실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견고하게 붙잡는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아직 실제적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수단이고 방법이 곧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과 지속적인 생각의 영역의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되거나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마음으로 그것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관적 모호성이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있는지, 정말 존재하는지 이러한 의심과 회의의 마음이나 태도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객관적 실체가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본문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믿음을 그 끝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반드시 얻게 되고 누리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마침내 분명히 얻게 되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그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내에서 것들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그마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건이나 어떤 업무나 혹은 되어진 어떤 사실이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적인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히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지고 소망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의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증거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렌코스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객관적 증거,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증거 혹은 확신을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반드시 주의 재림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함을, 모든 인간들은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에 임하게 됨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못박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혹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다 그만이죠. 이렇게 만약에 답을 한다면 그는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 에이, 그런 건 다 허구입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그 마음 속에 없는 사람. 믿음은 외적인 감각기관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믿어지는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대상의 존재함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여줄 수 없으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 그 다가올 미래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증거와 확신이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믿음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존재하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경외와 고백과 증거를 갖게 되므로 발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고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옛 믿음의 조상들 역시 그 믿음으로 인한 증거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왜냐하면 바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과 소망의 대상에 대한 실체가 마음속에 있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일들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정의이고 구원 얻는 믿음 안에 담겨있는 요소들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그 믿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실체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이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오늘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믿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했고 그들이 흘린 피로서 증명되었던 그들의 치열한 삶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대들이 준비되어 왔던 것을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들로부터 생겨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에 기반한 이 우주관을 비판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피스테이라는 말은 본절에서 31절까지 계속해서 이 각 문장마다 첫 음절로 등장하고 있는 첫 어절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문장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그 모든 삶이 하나같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존재하는 이 모든 세계가 이 모든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 진화론적인 허구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왜 그 진화가 계속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진화론적인 인간의 기본을 설명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배격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지워버리려는 무신론과 인간이 곧 신처럼 되고자 하는 참남함과 오만한 철학과 사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여전히 과학은 모순되게도 증명되지 않는 빅뱅 이론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 따위에 의존해서 우주의 기원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그 존재의 기원을 밝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분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선포와 고백은 바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갖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인식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천지 창조를 비롯한 모든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그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이는 것이란 헬라적 유대주의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시적인 우주를 가리킵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 사상의 용어를 반영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대 헬라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플라톤이나 필로의 우주론에 바탕을 둔 설명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론이란 간단하게 설명해서 태초의 모든 물질들이 혼돈의 상태 속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창조주가 어떤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사상에 따르면 우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시적 물질들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서 재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미 나타나 있던 것으로부터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헬라적 유대주의의 관점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정면으로 논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릇된 우주론의 개념적 용어를 차용해서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모든 세계는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존재했던 우주의 기원에 대해 세속적 철학의 인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진화론적인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 반기독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런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주장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주의의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 유일신관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추론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진리를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의 모든 일에 그 믿음이 관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목표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생명을 다해 붙들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고 감당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곧게 믿음을 가지고 붙드는 자들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감당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 이상으로 더 나은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관해서 증거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은 후에 여전히 그는 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여러 가설들을 세워서 이렇기 때문에 아벨의 것을 받고 가인의 것을 거부했다. 여러 주장들을 펼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성경은 그 이유를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을 가지고 유추해 보건대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물을 드렸는데 자 문제는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죠. 사람. 즉 아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기에 아벨과 그 제물이 열납된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이 거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아벨의 제사,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열납하심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었던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거절하셨기에 히브리서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 아벨과 가인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는 자라는 증거는 이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뭘 했죠? 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이 드리는 모든 것은 뇌물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다 죄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짓된 일들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그것을 절대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의지로 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중단해버리고 결국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예배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혹은 그릇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의미한 예배와 예배자가 있고 무의미한 예배와 예배자가 반드시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의심과 회의와 반감을 가진 채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일 뿐인지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일 뿐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비함으로 믿음 얻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화답하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는 그의 영혼이 잘 되고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충만한 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들의 영혼과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나날이 그의 영혼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그 믿음은 그가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존재됨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가인을 징벌하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정확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다루시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아벨은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언 10장 25절에 회개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같은 책 12장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전도서 8장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성경은 악인의 사라짐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어느 순간 허무하게 소멸되고 잊혀지는 존재에 지나지 않으나 의인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존재들이라.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했던 그 순전한 믿음으로 그 존재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그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을 보겠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그는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옮김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왔다는 증거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이 구절 역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본절에서 옮기웠으니로 번역된 헬라어 메테테미는 바꾸다, 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에녹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녹도 그리고 엘리야도 모두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산 채로 그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산 채로 영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옮겨진 자들, 그들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경이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일인데, 성경은 그렇게 에녹이 산채로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된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 이것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단지 몇 줄만에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떤 말이 두 번 반복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는 셋의 후손으로 아담 계보의 일곱 번째 족장이었는데 기록된 대로 36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녹의 삶에 대한 성경이 주목할 만한 평가, 두 번이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 속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동행의 의미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 에녹 worked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의 삶은 우리 모두가 붙잡혀 있는 자기 사랑을 쫓아 살아간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한 삶을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산 자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모든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날은 몇 날이나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들이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될까요? 에녹이 그토록 오롯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까닭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어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왜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함을.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리지만 그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가 내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행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비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아모아목에 이렇게 우리의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훌륭한 삶이 또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갑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새로운 아침을 맞으면서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매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썼는가? 이런 자기 반성과 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 결정이 부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어떤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의 삶의 안위와 평강과 안전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기필코 내가 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행의 가치보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지 않고 있다. 너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바로 너의 그 결정과 선택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도록,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안위와 형통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불과 몇 줄에 불과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한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은총을 누린 자로 성경은 그 이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매일매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은 신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 활용해서 언제나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큰 믿음 얻기를 언제나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보다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니면 깊은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믿음은 나를 언제나 작게 여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일 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 수 있고 그 믿음의 결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에녹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은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 정도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 다 하늘나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누구도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그가 이 땅에서 살았기에 그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보상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요, 사탄도 그렇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압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는 것 막연하게 긍정하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물론 그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은 계셔 이런 사람들 흔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알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존재하심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실존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신이어야 돼라고 참담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론의 대상도 인간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십니다. 오직 성경의 계시와 그리고 그 계시 앞으로 나온 자들 가운데 허락된 자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부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있는 것도 믿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미신 같은 믿음이나 혹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상 주시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미스터 포도테스 보상자라는 뜻입니다. 보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상이란 뭘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이상의 죄인들에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미 믿음을 가진 분이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절규하며 부르듯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영혼을 낮추어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기를 여러분 진지하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육신의 아비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고 작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을 자들은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고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얻게 될 자들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목이 말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그 앞에 엎드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주 앞에 내 자신을 조아려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어이 모든 걸 다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상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 궁극의 축복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받는 최고의 상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찾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상으로 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금생에서 내세의 삶으로 그를 이끌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된 이름들이 바로 이곳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아직 다 기록되지 않은 그 빛나는 이름들 중에 여러분의 이름도 포함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어떤 삶의 궤적을 남기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도 어떤 세상의 다른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결국은 이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만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 옳은 길을 꾸역꾸역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고 가련한 삶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성도인지는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